물 밀듯이 밀려온다는 게 이런 때 쓰는 말일까요? 눈 깜짝할 짧은 순간에도 온갖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터넷과 SNS는 쉼없이 새로운 정보들을 생산해내고 또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작은 기계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을 빠르게 그리고 손쉽게 얻어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홍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여러분은 그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판별해낼 수 있으신가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눈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계가 인간을 능가하는 최첨단 문명 속에서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 첫 곡은요. 양희은의 내 꿈을 펼쳐라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진행 맡고 있는 박혜진입니다. 오늘 그동안은 굉장히 답답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께 소리로만 전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이제 봄도 됐고요. 그리고 좀 싱그러운 느낌도 갖고 싶고 여러분들하고도 직접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밖으로 나와서 오늘은 이렇게 논현동에 있는 북카페죠. 북티크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또 우리 인문학 콘서트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강연 청취해 주시러 오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진행하게 된 지 지금 한 달째 돼가고 있는데 오늘 뭐 처음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인문학 콘서트를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방송 통해서 미리 어떤 분위기였구나 하는 걸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소통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훅 질문 들어갈게요. 그동안 방송 들으시면서 어땠어요? 좀 느낌들이? 성함 소개 잠깐 해주시고요.
아, 저는 그 청주에 사는 학생 김대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오늘 새벽에 이 소식을 접하고 찾아오게 됐는데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오는 일은 없는데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요즘 그 생각의 융합도 그렇지만 엄마 인문학이라는 주제가 이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직접 꼭 와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네. 하루 만에 당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그렇게 한 걸음에 내달려 오신 것이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진짜 요즘 인문학 열풍이 뜨겁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금 인문학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건가? 그리고 인문학은 도대체 뭘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인문학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진짜 인문학은 그럼 어떤 것인가? 오늘 인문학 콘서트에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더 숲에서 나온 생각의 융합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쓰신 저자 인문학자 김경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기셨죠? 전 처음 아까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는데 너무 멋지셔서 배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예. 그리고 인문학 콘서트의 감초 역할을 해주시는 책방 옆집 여자 개그우먼 남정미 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네. 역시 분위기가 좀 살아요. 남정미 씨 계시면. 네. 네. 자, 우선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경집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의 말씀 잠깐 드리면 가톨릭대학교에서 25년 넘게 인간학을 가르치시다가 25년은 배우고 25년은 가르치고 또 25년은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 되겠다라는 꿈을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책 읽고 글 쓰고 독서 운동 벌이시면서 인문학 대중화에 힘쓰고 계신데요. 그동안 좋은 책도 많이 쓰셨어요. 책탐, 그리고 나이듦의 즐거움, 청춘의 고전, 인문학은 밥이다. 이런 책들. 그리고 강연도 상당히 많이 해서 곳곳에서 혹시 김경집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오시면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진짜 요즘에 뭐 서점에 가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다 인문학 열풍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마치 그 인문학의 열풍이 그 유행 같다. 그 패션 붐처럼 유행 돌듯이. 혹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 인문학 열풍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패션이면 좀 다행이에요. 패션은 시대 철학이니까.
네.
저는 패션이 아니라 붐이 될까봐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저도 인문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일부러 깎아내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왜 인문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우리가 1997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97년에 IMF를 당하면서 이제 대량 해고들이 일어났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일단 해고가 되고 뭐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해요. 그 책이 자기개발서예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들이라는 책이에요. 야, 일곱 가지만 하나 빼줘. 그런 게 이제 시그마이론이에요. 여섯 가지. 조금 지나니까 달달한 이야기도 이제 나와요. 그게 머시멜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판도 나와요. 조금 지나니까 대놓고 말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책들 한 권 이상 보셨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어요?
여기서 많이 듣던 질문이죠.
흥미로운 거는요, 첫 번째 본 책은 끝까지 다 봐요. 한 권 다 읽었는데 별 변화가 없거든요. 이산이 아닌 게 벼. 이러고 또 다른 자기개발 책을 봐요. 그 다음에는 흥미로운 게 반까지만 봐요. 반까지만 보고 해보다가 안 바뀌면 이것도 아닌가 봐. 이러고 또 갈아타요. 그거를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했어요. 바뀐 거는 없죠?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을 시켜놓으니까 아무리 개인이 스스로를 개발을 해도 불가능해요. 그러고 이제 한 10년을 그렇게 지치고 나니까 대한민국 가장들이 처음으로 대놓고 말해요. 나 힘들어, 나 좀 안아줘. 그게 위로예요. 그 위로가 뭐냐면 사회적 위로로 가야 되거든요. 사회적 위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게 뭐냐면 복지예요. 사회적 위로라고 하는 게.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상실한 인간 가치예요. 인격성이라든지. 근데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냥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면서 힘내, 조금만 참어. 이런 식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니까 지금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고치자. 힐링이에요, 그게. 근데 힐링도 소셜 힐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인식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셀프 힐링에 빠지는 거예요. 짧게는 10년, 15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가슴속에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 10년, 15년 동안 우리의 삶을 줄여서 살았어요. 산업화 시대는 아무리 내가 고생을 해도 점점 늘었잖아요, 물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줄이면서 살아야 돼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하냐면, 난 뭐야? 내 인생 뭐야?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거지? 이렇게 묻기 시작해요. 나 뭐야? 이게 철학이에요. 도대체 인생이 뭐야? 인생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보여주는 게 문학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세상 굴러온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아, 문학, 역사, 철학, 그게 문사철, 인문학이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인문학은 문사철이 아니에요. 그건 19세기에 잠깐 있던 분류예요.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 되면 대부분의 학문들이 독립해 떨어져 나가요. 뭐 심리학도 떨어지고 쭉 나가고 한 세 덩어리가 이렇게 퇴락한 종가처럼 남거든요. 그게 문학, 역사, 철학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남아있는 이 세 가지의 학문 분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휴매니티즈라고 불렀어요. 그걸 인문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천문과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든 이야기가 다 인문이에요. 또 고대 로마 같은 경우는 사람의 지식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 그냥 문학, 역사, 철학 세 가지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거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인문학 이 붐, 일시적인 열풍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왜 이게 지금 우리한테 던져진 건지에 대한 고민이나 성찰이 별로 없다라는 점이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럼 인문학은 도대체 뭐냐? 어떤 분야, 어떤 학문을 하든지 주제가 반드시 인간으로 돌아와요. 목적도 인간이고 주제도 인간이고 주체도 인간이라고 하는 지적 성찰 그리고 그 성찰을 통한 어떤 삶의 실현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인간 인문학이다 라고 재정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처음에 요약 서머라이즈를 선생님께서 미리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질문이 뭐가 도대체 인문학이고 왜 우리가 인문학을 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왜 이렇게 인문학을 필요로 하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진짜 그 저도 인문학 뭐 강연이나 인문학서들을 좀 많이 접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럴듯한 교양 지식을 쌓으려는 심리인가? 아니면은 진짜 어떤 적당한 지적 만족을 위한 학문.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막 쌓아왔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 이게 다 휘발됐잖아요.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거를 그때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 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주면 약간의 뿌듯함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전 같은 거를 이렇게 빛바랜 책들을 다시 들추면서 맹목적으로 그거를 답습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지금 인문학의 열풍이.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남정미 씨는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왜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은 어렸을 때부터 한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살다 보면 되게 알겠지 뭐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그냥. 근데 정작 책을 접하고 나니까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독서는 오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책을 읽고 엄마 인문학을 읽었는데 남자지만 엄마 인문학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내가 어떻게 읽든지 간에 나에게 흡수되는 거고 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접하는 책들 매체들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우치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아까 굉장히 교수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고전이 주는 어떠한 그런 인간사 어쨌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논어에 보면 얘기하는 게 똑같이 일어나는 것처럼 다 똑같은
보편성.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전 요즘 이제 고전 열풍이 있는데 그걸 뭐 그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네. 문제는 우리가 고전을 볼 때 어떤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전은 대가의 시선에서 어떤 보편적인 삶이나 보편적인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베스트셀러 천 권보다 고전 한 권이 낫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전을 통해서 그 대가의 어깨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시선을. 그러니까 그만큼 크게 웃자랄 수 있는 건데 이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전이라고 하는 권위에 너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박 대들면서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따지고 대들고.
근데 그 돌아가신 분들 계실 텐데 예. 작성하신 분들이 예.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대들어야 되죠? 고전을
이런 거죠.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논어 네. 논어 네.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논어를 탁 펴면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학이편으로 시작하거든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그러는데 대부분 어떤 거냐 뭘 강조하느냐 면 시습이 뭐냐를 갖고 따져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시습은 뭐 날마다 익히는 거냐 때때로 익히는 거냐 실천하는 거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고 주로 자 그러면 이제 주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주자 집회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럼 정자는 뭐라고 말했냐 인용하면서 하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저도 그렇게 봤죠. 네. 근데 이렇게 읽다가 진짜 중요한 거는 시습이 아니라 부력이라는 부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부사는 문장에서 빠져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덩달아 빼요. 그런데 이 부력이라는 부사를 잘 보면 시습이 즐겁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한 즐겁다라서 앞에 있는 게 이미 즐거운 거거든요. 네. 배움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즐거워요? 그렇지 않으면 공자가 백날 얘기해봐야 우리는 헛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혹은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배움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가라는 거고요. 하나 더 나가면 이런 거예요. 끝에 뭐라 그랬어요? 열 그랬잖아요. 네. 즐겁다. 왜 즐거워? 이 질문도 던져보는 거예요. 그 다음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를 21세기 지금 내 앞에 놓고 소환시켜서 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공자 선생 같으면 이거 뭐라고 지금 말할 거냐 라고 되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볼 때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보편성이에요. 근데 그 보편성을 바탕을 놓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놓고 그게 지금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냐라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인문학이 뭐고 이제 그 가운데 고전 이야기도 나오고 왜 인문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 생각, 성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김경직 선생님께서 쓰신 생각의 용합이란 책에 많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21세기에 뭐 키워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그 연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낯설다고 생각했었던 통섭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통섭, 융합 뭐 혹은 퓨전 뭐 이런 말로도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이 생각의 융합이라고 제목을 지으신 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재작년에 그 인문학은 밥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그거는 인문학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범위를 문사철이 아니라 모든 지식 체계를 다 두루 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기본 식탁을 한번 짜봤어요. 그리고 흔히 인문학은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이유가 야 그게 밥이 돼? 그거 떡이 돼? 이러고 물어봤는데 그거 밥 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혹시 일시적인 붐이 될까 봐 밥은 꾸준히 늘 먹잖아요. 늘 먹어서 성장하는 것처럼 인문학도 늘 공부하고 늘 깨우쳐져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메뉴를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 거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융합이 만들어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창조성이에요. 그럼 창조라고 하는 건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새로운 걸 계속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아는 것들을 어떻게 어우르게 해서 거기에 의미를 도출할 것이냐 그게 융합인 거죠.
네. 중요한 얘기죠. 지식이 아니라 지식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제 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남는 건데 그 융합하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김경집 선생님의 첫 번째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인문학적 융합만이 살 길이다 라고 정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까 뭐 퓨전 얘기도 했는데 퓨전을 잘못하면 컨퓨전 돼요. 왜 이것을 섞는지에 대한 자기 철학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고 그냥 적당히 버무리다 보면 어떤 땐 단맛에 먹어요. 마치 우리가 퓨전 음식이 그렇듯이. 다시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응답하라 1997입니다. 그게. 왜 우리가 1997년을 기억해야 되느냐. 97년 이전과 97년 이후를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분석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97년 이전을 잠깐 볼까요? 60년대에서 90년대 사회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초고속 압축성장을 했어요. 우리가 해방됐을 때 100달러도 안 되던 최빈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50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OECD에 가입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그 성장하던 시기는 패스트 무빙,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사회고 그게 20세기 세계 구조와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그 가치 기준이 뭘까요? 속도와 효율이에요. 그럼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뭘 가지고 따지냐면 속도와 효율로 따져요. 그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뭘 묻고 따지고 저게 왜 그러지 이러는 게 아니라 교과서로 던져놓으면 빨리빨리 외워야 되고 그걸 빨리빨리 반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습득하는 속도와 그것에 반응하는 효율만 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데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무슨 효용이 있느냐를 가지고 평가한 거예요. 왜 융합만이 융합 창조가 살 길인지를 우리 현실로 좀 보셔야 돼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을 때 대한민국에 스티브 잡스 열풍이 불었죠. 기억나시죠? 그럼 스티브 잡스가 했던 문장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게 뭐예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문장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의 문장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거는 스티브 잡스 쫓겨났다가 이제 다시 롤백을 하잖아요.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특별상을 받아요. 그 스미소니언 협회에서 수상연설을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대한 한 개인의 천재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 팀으로 간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속도와 효율 시대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천재가 뭘 하나 던져놓고 그걸 전부 다 팔로우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속도 면에서. 그런데 그 이상의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게 안 생겨요. 그러면 이 속도 전쟁에서 이제 판을 새로 짜야 삶도 달라질 거고 생산도 달라질 거고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조직이 뭐로 바뀌었어요? 팀으로 바뀌었죠. 정부기관도 팀, 기업도 팀, 학교도 팀, 심지어 군대도 팀이에요. 팀제 대전제가 하나 있어요. 보통 민주주의 그러면 정치적인 담론으로 생각하시죠. 민주주의가 실현이 안 되면 팀제가 전혀 작동을 못해요. 왜냐하면 팀제는 수평적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직적 구조예요. 팀제가 되려면 수평적이어야 돼요. 이런 수평적인 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민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이어야 돼요. 융합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 살기 위해서는 기업 또한 이런 팀제를 통해서 보듯이 수평적이지 않으면 소통과 융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시대적인 소명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창조경, 창조하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가치체제로는 더 이상 많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러면 분배도 별로 해줄 게 없고 이 얘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분배받아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구조가 어때요? 97년이 지난 지 이미 18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인식이 없으니까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시스템만 바뀌었는데 팀을 전부 다 이렇게 고추 세우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소통이에요. 서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도 가정도 상당히 폭력적 구조예요. 폭력을 주먹 쓰는 것만 폭력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질문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니면 질문을 아예 봉쇄해놓고 내가 뭔가를 던져만 주는 것 이게 폭력이에요. 게다가 학교에서 어때요? 국어 시간은 국어만 해요. 지리 시간은 지리만 해요. 미술 시간은 그림 얘기만 해요. 이게 넘나들어요? 넘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인터스텔라 보셨죠? 자, 과학은 우리가 과학 이론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하잖아요. 과학이 인문학입니까? 아닙니까?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뭐냐면 그게 과학적인 이론 얘기면 인문학은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 아세요? 딱 하고? 아인슈타인 몇 명 빼면 잘 몰라요, 사실은. 아, 우린 MC 스퀘어 때문에 좀 알죠. 예. 그런데 이건 물리학에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킨 거냐면 이전에는 시간은 불변이라고 생각했어요. 물질은 변해도 시간은 안 변해요. 기본 축이에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에서 뭐를 모두 변한다고요? 시간도 변화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인터스텔라가 뭐예요? 시간을 바꿔놓으니까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삶의 방식도 바뀌고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도 바뀌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면 그건 인문학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비빔밥처럼 섞어놓는다고 해서 융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본 시간을 놓고 그 영화처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시간이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바뀔까? 그러니까 인문학은 어디에 시작하는? 융합의 힘은요, 질문입니다. 내가 문제를 던지는 거는 문제를 던져서 그 문제의 여러 가지 국면을 이렇게 찾다 보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러면 얘도 끌어오고 쟤도 끌어오게 되죠. 그게 융합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지적인 어떤 확장이 아니라 융합은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의 융합이라고 하는 책을 썼을 때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직장인들과 기업인들이에요. 우리가 창조라든지 하는 거 할 때 제일 그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한 괴짜가 성공한 케이스를 꺼내와요. 너도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짜가 성공한 비율은 대단히 낮아요.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고 나만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이렇게 증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이어야 되거든요. 그건 연대예요. 그럼 보세요. 융합이라고 하는 건 서로가 이렇게 넘나들이 하면서 이렇게 꿰는 거잖아요. 그걸 사람으로 따져보세요. 그건 연대예요. 21세기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1대 99의 게임이에요. 근데 의사를 누가 결정해요? 1%가 결정해요. 반대로 생각해야죠. 99%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각성도 없고 연대해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출발은 질문입니다. 중요한 사실. 왜 질문을 해야 되냐면 답은 누가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쓰실 때 참여하셨어요? 남이 해놓은 거잖아요. 텍스트라고 하는 건 원래 텍스트의 넓은 뜻은 글로 쓰여진 모든 것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텍스트는 어떤 일정한 기간에 안정된 지식체계, 형성된 것을 텍스트라고 만약에 했을 때 어떤 권위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텍스트가 교과서입니다. 텍스트북이에요. 근데 나는 거기 관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거의 것이에요. 질문은 누가 해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성이에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해야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지적인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쌓아놓기만 해서요. 맨 끝에 것만 쓰고 밑에 있는 걸 못 꺼내질 못해 눌려서. 그럼 이거 엎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뽑아 쓰고 묶어 쓸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꿰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이에요. 내가 질문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빠요. 빨리빨리 답을 찾아내야 돼요. 속도와 효율에 익숙해져서. 그 다음에 질문을 한들 답이 없어요. 예전엔 질문해도 답을 못했어요. 지금은요. 집단지성도 있죠. 인터넷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들이 나와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질문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창조고 혁신이고 불가능해요. 시작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나,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나, 이것을 먼저 정립해야 인문학도 가능해지고 미래의 어떤 우리가 삶의 가장 중요한 방편과 가치인 융합도 가능해져요. 인문정신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만 적당하게 교양을 챙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오히려 이 간극만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의 마지막 질문은 어디에 항상 귀결돼야 되느냐면 지금 이런 세태가 아니면 도대체 인간에 대한 모든 걸로 귀결되는 거지만 한 문제를 더 던지셔야 돼요. 이게 과연 다음 세대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이제 그러게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지금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한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질문 잘못하면 아 우리 담임이 이거 대답 못 해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배려해갖고 난 질문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혹은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대답하면 어떡하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질문하면 혼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때문에 질문을 못했다면 이제는 좀 쫄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지금 35명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왔으니까요.
근데 네. 그게 필요한 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질문은 무수해요. 그런데 그 질문은 매번 하나 이상의 답을 달고 들어와요. 그 질문을 하는 개수만큼 답이 늘어나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의 답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답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요.
박희진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제가 늘 저에게 스스로도 하는 어떤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융합에서 나온 아까 공감과 소통 그 부분도 저는 이제 방송을 또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주체적인 나로서 제일 제가 접근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공감과 소통인데 네. 그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인문학적인 사고 어떤 공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예. 또 텍스트로 그냥 저한테 쌓이기만 할까 봐 그거 말고 그걸 제가 듣고 제가 여러 질문을 던진 다음에 제 안에서 어떻게 인문학적으로 소화가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강연을 진짜 어떻게 들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이 북티크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집에서 혹은 운전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들이 있으실 텐데 음악을 한 곡 보내드릴게요. 나가는 동안에 방송에 대한 소감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혹은 반디 게시판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더 숲에서 나온 김경집 선생님의 책 생각의 융합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동화 손진영이 함께 부른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듣고 올게요. 자 정동화 손진영이 함께 부른 사랑이라는 이름을 더하여 들려드렸습니다. 앞에서 이제 강연을 통해서 이 생각의 융합의 어떤 좀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 좀 실전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이 책에 네. 이 표지 보면요 인물들이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이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펼쳐져 있거든요. 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남정희 씨?
아, 전 뭐 전부 서양 사람 막 이렇게 섞여 있고 네. 여기 잠깐 막 그 아나미머스인가요? 이나미머스인가요? 그 해킹하는 사람 얼굴 같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지? 이러고 막 찾아봤더니 좀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스피노자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생각의 융합 안에 있는 책에 나온 등장 인물들이 그렇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예. 저도 이렇게 보통 무슨 토론할 때 예. 우리 100분 토론하려고 이제 왜 역사에 길이 남은 인물들을 다 모아놓고 뭐 지식 자랑하려고 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예. 이분들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뭐 배우고 저거 할 때 저거 배우고 그리고 시간이나 공간이나 다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칸을 지르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칸 안에서만 이렇게 넘나들지 칸을 나눠놓으면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별도의 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또 서로 마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전혀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어떤 인물들인데 서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 생각하시고 제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하나 던질 거예요. 눈 피하지 마시고 자 긴장하시고 첫 번째 이거예요. 다음 인물 중에 가장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두 인물은 누구입니까? 고르시는 거예요. 1번 콜럼버스와 이순신, 2번 코페르니쿠스와 백남준, 3. 히딩크와 렘브란트, 4. 나이팅게일과 코코 샤넬. 자, 남정미 씨 먼저 몇 번 고르셨어요?
4번?
4번? 왜요?
나이팅게일이 코코 샤넬을 입을 일이 없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때가 아니니까?
예. 다른 것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
여러분들은 예. 어떠세요?
어떠세요?
몇 번 고르셨어요?
콜럼버스와 이순신, 코페르니쿠스와 백남준, 히딩크와 렘브란트, 나이팅게일과 코코 샤넬.
1번? 아. 콜럼버스와 이순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엮어놓은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네. 놀랍게도 이 커플들의 만남이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요즘 시쳇말로 케미가 다 둘이 통하는 그런 커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과연 이 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뭘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일 좀 연관성이 그래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아까 콜럼버스와 이순신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무슨 작정으로 이렇게 연관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네.
다 관계가 없어요.
따로따로 보면.
제가 네. 괜한 질문 던진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엮어도 어떻게 짝을 지어도 관계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하는 관련성이 뭐냐면 우리는 네. 직접적 관련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걸 이어주려면 중간에 결절점이 필요하죠. 연결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 이순신을 아까 남정민 씨가 되게 그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뱃사람이에요 따지면.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냐면 예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티셔츠를 하나 사 입었는데 네. 거기에 뭐냐면 1492 마일즈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상표에.
예, 예.
그게 뭐 자유로운 길이래요. 그 원래 상표의 뜻은.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콜럼버스가 떠올랐어요. 1492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반사적으로 아 1592년 우리 국사시간 늘 외웠잖아요. 연표를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1392년 조선의 건국.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92 있을 때가 아니야 임진왜란.
그렇죠? 예.
그렇게 외우셨군요.
1592.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 100년의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고
맞아요.
동양과 서양이라고는 공간의 차이가 있고 도저히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둘이 과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근데 15세기, 16세기 사이에 동양과 서양의 교역이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서양에서 동양에서 동양 즉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기는 했는데 파는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궁금증이. 이게 통상 교역이면 여기 거 저기 팔고 저기 거 이렇게 이쪽에 팔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일방적으로 수입만 하는 거예요. 그래 수입을 해도 돈이 되니까 매달려서 하는데 그럼 뭘로 그 재원을 마련하냐 이거예요. 그게 은이에요. 은.
은.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글로벌 상품이 바로 은이었어요. 은이 어디서 나와요? 중남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중남미에서 나오는 은을 어떻게 해서 유럽 사람들이 갖게 돼요? 대항해 시대. 미 대륙을 침략해서. 그죠?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그게 콜럼버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민지에서 뺏어온 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건을 사요. 대금 지급을 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국에 무역을 하러 온 포르투갈 상인의 배가 하나 마카오에서 이렇게 표류해서 어디로 가냐면 일본을 가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이 전국 시대예요. 근데 한 영주가 뭐 물건을 이렇게 서로 사고 팔다가 뭘 봤냐면 이상한 막대기를 봐요. 화승총, 머스킷총을 봅니다.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총이래요. 그리고 시범을 보여줘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 전쟁은 이렇게 접전에서 칼싸움 하는 건데 총을 쏘면 원거리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야 저거다. 그래서 조총을 사서 복사를 해서 개량을 하는데 그게 당시 세계에서 최수준 높은 가장 수준이 높은 총이 만들어져요. 수십만 자루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의 전국시대가 끝나요. 그 다음에 그 총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는 거예요. 조선을 침략해서 누구랑 만나요? 이순신과 만나요. 1492년, 1592년 동양과 서양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도 연결하면 중간에서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포인트들이 보여요. 그러면 지금 21세기 우리는 어떠냐면 글로벌 네트워크 세계 속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이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러다가 당한 게 1997년이에요. 우리는 쭉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속도와 효율의 시대가 끝나고 창조와 혁신과 융합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대처를 못해서 무너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21세기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패러다임에 목매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단순히 내 의지와 우리의 어떤 내적 구조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 다단한 그야말로 세계적 구조 속에서 결정이 돼요. 근데 그걸 인식 못하면 우리는 종속적으로 끌려가는 거고, 그걸 내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예측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도 할 수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에요. 그게 바로 융합이에요.
네. 왜 콜럼버스와 이순신이 연결이 돼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그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뜬금없는 조합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질문 중에 또 하나가 히딩크와 렘브란트의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왜 둘을 이렇게 조합해놨을까요? 전 처음에 딱 둘을 봤을 때 히딩크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렘브란트도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히딩크는 어쨌든 우리에게 사강 신화의 어떤 중심 인물인데 렘브란트도 뭐 미술계에서 우리가 중심 인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된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께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은 이제 붉은 악마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각 나라 축구팀마다 고유 색깔이 있으니까. 네? 이탈리아는 아주리 군단, 프랑스는 레블레 군단, 그리고 네덜란드가 오렌지 군단으로 불리는데 왜 네덜란드가 오렌지 군단이 됐을까요? 하고 여쭤봤더니 몇 가지 이제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이분들은 공부 많이 하셨다. 한 분은 티셔츠 색깔이 오렌지색이라서 오렌지 좋아해서 김다슬 씨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저분 아까 커플로 오신 분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귤을 많이 먹어서 과즙 때문에 주황색이 됐는데 귤팀보다는 오렌지팀이 이름이 더 오랜 세월 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렌지 군단이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계시고 네덜란드 왕가의 상징색이 오렌지색이다 권재영 씨 이분 좀 책을 읽고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정답이 있죠?
사실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우리가 한 10년, 15년 전에 왜 지금 네덜란드를 사례를 들었냐면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IMF를 겪고 나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네덜란드 공부, 네덜란드 따르기 뭐 이런 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네덜란드에 무슨 뭐 연수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강소국이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 진짜 배워야 될 것을 못 배워온 거예요. 왜 강하냐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진짜 힘은 자유로운 개인이 일찍 시작됐어요. 오렌지라고 다른 지금 그건 다 이름 마주리가 이태리 말로 파라타라는 거고 이렇게 레블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자체 색깔인데 오렌지는 사실 색깔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오란니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오렌지가 돼요. 그러니까 에스파냐에서 독립을 했을 때 초대 총독이에요. 이 사람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에스파냐랑 친하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개인의 가치를 훼손시키니까 이건 우리 못 참겠다 해서 저항해서 싸워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독립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민중 편에 서서 나라를 독립시켜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뜻에서 오렌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오렌지는 자유를 상징하는 거예요. 히딩크를 생각해 보세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를 바꾸는 건 뭐예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스타일, 혹은 선수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죠. 만약에 뭐 이거 지나간 건 우리가 가정법을 써서 보는 건 좀 의미가 없지만 히딩크가 아니었다면 박지성 선수를 선택했을까요? 기존의 체제를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이게 어떻게 팀을 이루어서 가장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전술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완전히 새 판으로 짜준 거예요. 우리가 히딩크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 자신이 뭐예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의 어떤 독립성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흑인 여자친구, 부인도 아니고 저 사람 그건 네 개인 생활이고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누려야 될 거는 다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하고 히딩크를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 사람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 그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과연 자유로운 개인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건 좀 반성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죠. 네.
히딩크와 렘브란트가 왜 공통점이 있는지 어? 다 자유로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 오렌지색을 잘 입고 다녀요. 너무 굉장히 매여 있어가지고
아, 예. 자유로운 여인이라서 그런 거죠. 네. 자, 제가 그 코페르니쿠스와 백남준 그리고 나이팅게일과 코코 샤넬의 조합도 있었는데 네. 뭐 시간 관계상 그들의 조합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융합이라는 책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새 이제 저희가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카페로 나와서 진행을 하게 된 만큼 네. 저희가 이제 음악이 또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초대 가수 한 분을 모셨거든요. 포크 싱어송라이터 박강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인문학 콘서트 1부 마무리 순서를 아주 멋진 노래로 해주신다고 그래서 아무튼 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오늘은 그 인문학 특강을 저도 하는지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고 반 정도 들었는데 네. 머릿속에서 융합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네.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복합적으로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 네. 이것과 이것 그런 융합의 과정을 이제 조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계절에 맞게 제 노래 봄이 온단다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자, 박강수 씨 노래를 청해 들으면서 이제 방송 소감도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그리고 반디 게시판 또 카카오톡 플러스로 방송 소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더숲에서 나온 김경집 선생님의 책 생각의 융합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토요 인문학 콘서트 박강수 씨의 노래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박수로 노래 청해 드릴게요.
시냇물 소리 노래 부르면서